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강같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에 있는 거죠. 그 슬픈 현실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 어쩌면 감옥에 갇힌 채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고 그 슬픈 현실인데, 그러나 그 슬픈 현실 속에 그래도 기쁨을 주었던 한 사람,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름이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력 있는 자, 또는 뭐 아담한 사람, 또는 사명의 사람, 뭐 이런 뭐 다양한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다섯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첫째는 나의 형제래요. 나의 형제.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인 거죠. 같은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함께 수고했다, 이게 함께 수고했다. 예. 손발을 놀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함께 이렇게 감당했다, 함께 수고했다 이야기하고요. 또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군사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함께 이렇게 헌신했던, 그래서 함께 군사된 그 신령한 군사,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사자, 이렇게. 여기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변호인이라는 뜻으로 또 설명이 되는데요. 굉장히 그 서로가 위로가 되고 변호해주고 서로 입장을 설명해주고 늘 그러던 아주 굉장한 동역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슬픈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매우 염려가 되었어요.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참 좋은 소식들, 정말 놀라운 기분 좋은 소식들만 들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들려오는 소식이 참 염려스러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금을 하고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전달자로 에바브로 디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그 헌금을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이 헌금은 어떤 목적일까, 어떤 용도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가져봤어요. 아무래도 좀 영치금 형식에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또 거기 그 안에서 조금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에 위치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까지의 거리를 뭐 자료들마다 다양한 자료들의 해석이 되어 있는데 뭐 1200km가 넘었다라는 자료도가 있고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00km가 되었다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거리가 굉장히 멀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거리가 멀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거리로 계산해 본다면, 대략 계산한다면 한 달은 좋게 걸릴, 정말 분주히 부지런히 이렇게 가면, 쉬지 않고 가면 뭐 한 달은 좋게 걸릴 그 거리는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1200km라고 한다면, 대략 그렇게 한다면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거리를 가다 보면 이곳저곳에 우글우글대는 강도들이나 도둑대들이나 뭐 있지 않겠어요? 위험한 요소들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에바브로디드가 그래도 많은 금액을,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헌신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헌신이 있었던 것 같죠. 예, 이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혼자 갔을까? 조금 여러 명이 이렇게 좀 때를 지어서 함께 좀 갔으면 서로 위로도 되고 함께 좀 이렇게 가서 하면 또 안전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다 찾아봐도 왜 혼자 갔는지는 내용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혼자 갔는지. 그런데 저도 역시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혼자 갔을까? 외로운 길이고 그 험난한 길을 홀로 걸어갈 때 참 고독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위험한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협받는 일,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무서운 길을 홀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여정을 다 이해하고 있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 험난한 길을 홀로 그렇게 여기까지 자신을 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볼 때 그 고마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마움이겠지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만 생각해도 막 그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위로가 막 됐을 것이고 막 얼굴에 미소가 막 지어졌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리게 되죠. 예상 짐작 가능한 거죠. 예, 그 먼 거리를 홀로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또 자신의 몸을 살피기보다도 빨리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주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문안 인사도 한번 전하고 싶고 뭐 이런 가지 뭐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분주하게 달려갔는데 결국은 큰 병에 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하여 오기 위해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었겠어요? 이때 이 바울의 심정을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심정을 한번 잠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조용히 한번 좀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의 엘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병에 걸렸을 때 참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큰 병을 앓고 났을 때 회복은 됐지만 그 몸이 성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나도 근심이 덜고 또 교인들도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요 함께 좀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슬픈 현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슬픈 현실이 뭐냐, 그것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먼저 이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이 아니라 뭐가 근심이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염려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나에 대한 걱정, 나에 대한 염려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사도 바울이나 순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근심이었어요. 그의 처한 지금의 슬픈 현실은 그거였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어떤 처지, 이 상황 때문에 슬픈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걱정을 했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우연히 일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두가 다 동일한 모습들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걱정이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직면한 그 슬픈 현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나의 처지, 내 상황, 그리고 나의 억울함 뭐 이런 거에 있지 않고 순전히 타인을 향한, 또 타인을 향한 그런 걱정과 염려였어요. 이들 모두는 누군가에게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본받아서 이들은 그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니겠는가. 서로를 위하여 걱정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염려해 주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근심해 주는 거죠. 물론 자신의 처지도 심각하게 어려움이에요. 에바브로 디도도 아직 건강이 성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빨리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역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또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의 손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쥐어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냐?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맙고 감사하고 애리고 또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돼요. 망감이 막 섞여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막 정말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또요, 이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만큼 얼마나 애절한까지도 그 애절한 마음까지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정말 애틋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으로 아주 그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비록 자신은 그 슬픈 현실 속에 묶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짧은 서신이잖아요. 짧은 서신. 총 4장으로 인하여서 이 104절의 짧은 서신입니다. 모두 합해서 104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에 총 16번이나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6번이나. 그만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지잖아요. 그 예가 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몇 구절 안 되지만 우리가 한번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찾아서 대표적인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1장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구절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 그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아마 절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1장 18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슬픈 현실에서 만난 기쁨이에요. 기쁨.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아, 기뻐하길 원하는 거죠. 기뻐하길 원하는 거예요. 또요, 2장 28절,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멘.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게 상황이 좀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상황이 맞지가 않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 외치고 있어. 기뻐하라. 왜요? 그냥 환경과 상황에 싸그리 다 무시하면서 무조건 기뻐하라, 뭐 그런 어떤 단순한 생각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강요하는 것입니까? 삶에 어떤 무거운 짐도 있고 환경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살아라, 그냥 기뻐하고 살아라, 뭐 이런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본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는 자들, 붙잡는 자였어요. 괴롭히는 자였어요.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 옥에 가두고 막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렇잖아요. 거친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욕도 하고요. 아주 화도 내고요.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요.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를 된 거예요.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 되기에는 무리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배려와 헌신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안에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충만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비록 슬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경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꾼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결코 섞일 수 없는 이 무리들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입장보다도, 자신의 처지보다도, 자신에게 놓인 현실보다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면서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슬픈 이 현실에서 경험한 이 기쁨이 뭡니까? 결국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슬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질 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불평하죠. 너무 쉽게 불평을 합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너무 그분의 설교에 빠져서 날마다 그분 설교만 이렇게 듣는 목사님 베델 한일교회 김한효 목사님이 오셨어요. 부산에. 베델 한일교회 김한혜 목사님 오셔서 가서 이제 만나 뵙고 또 강의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주제는 팬데믹을 뚫고 간 설교와 설교자였어요.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받은 그 네 부분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추문 이후에 이 하원이 탄핵을 결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상원에 올렸는데 상원에서 거부를 했죠. 그래서 그때 언론이 보도할 때 그 헤드라인 뉴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환자는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술은 잘 되었으나 환자는 죽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언론 그 헤드라인 뉴스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만약 목회는 잘 되었으나 교회는 죽었다면, 만약 목회는 잘 되었지만 교회는 죽었다면, 그러면서 도전을 해주셨어요. 아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설교자의 리더십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끌고 가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리더의 자질, 리더십의 부재로 생각한다면 심각한 오판이다. 어차피 당신의 리더의 자질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저는 늘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말씀이 교회를 끌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기쁘지 않은 이유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갖춰지거나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갖춰졌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슬픈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기쁨 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에바브로 디도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정교회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길 바라고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건물이 좋아야 되겠죠? 또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겠죠? 또 목회자도 능력과 실력을 구비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장로님들도 더 뛰어나고 강력하면 더 좋겠죠? 또 성도들끼리도 생각과 수준이 잘 맞아서 그래서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서 그러면 참 좋겠죠?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정말 대박나겠죠? 대박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조건이 잘 갖춰주면 최상으로 다 갖춰주면 정말 괜찮을까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들의 실력, 능력, 은사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지어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목회자가 탁월해도 아무리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분당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인은 매번 보면 30명을 넘지 못합니다. 매번 30명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30명이에요.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큰 교회예요. 그런데 교인은 30명을 넘지 못해요. 늘 그 숫자가 그 숫자예요. 그 해도 그 해도 다음 해도 그 숫자예요. 이유를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 그 교회의 목사님,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교회를 지었어요. 많은 돈으로. 그리고 아들에게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요,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복음의 능력, 성도들의 기도의 헌신, 목회자의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꿈틀대고 있는 거.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히면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조건들을 구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게 복음을 부흥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부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 정치, 경제 개념, 성공 이론, 인사 경영 능력, 조직과 행정 이론, 또 수준 높은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맨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완전 폐인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 변화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바가지 긁어대는 아내가 복음을 만나 변화되면 남편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게임 중독 등으로 속썩이던 자녀가 복음을 만나 변화되면 모든 가족들은 막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짜증만 내고 화만 내던 상사가 복음을 만나 변화되면 직장에 나오는 것이 모든 직원들이 행복합니다. 결국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슬픈 현실에서 경험한 기쁨은 결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교의 주제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라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떻게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어떤 유명한 관광지에서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쓴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쥐가 다니고 쾌쾌하게 냄새가 나고 어둡고 칙칙한 그곳에서 어쩌면 답답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외적인 요건이 기쁨의 이유였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기쁨의 서신을 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요건은 그런 조건은 그 상황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 우리 양정교 모든 성도들이 놓인 현실이 혹 슬픈 현실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정말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 아프리카를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장로님도 함께 가셨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목사님, 제가 선교를 처음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다음부터 목사님 열심히 따라오겠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막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선교지에는 열악합니다. 때로는 밥도 못 먹고 굶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경험한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분이 경험한 것이 뭘까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제가 처음 선교지를 나와봤습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올 걸. 너무 늦게 왔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선교지에 따라오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적교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렵지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쩌면 지금 상황이 슬픈 현실일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적교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번 한 번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좀 힘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지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사람들마다 놓인 환경과 처지가 다양합니다. 다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겪는 어려움은 힘들고 고난할 시간들입니다. 슬픈 현실에 맡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덮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가족 식구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꿈틀대고 있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도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인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슬픈 현실입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를 덮고 있고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에 꿈틀대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이여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여 덮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어서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 귀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며 하나님이여 그 사모함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쳐있고 낙심하는 우리의 상황과 현실 앞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힐 순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큰 병에 걸려서 크게 어려움에 겪고 근심에 하나님의 쌓일 때도 있고 하나님 홀로 그 어렵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에게 기쁨이 된 것은 하나님 이들 안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님이여 내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생각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때로는 억울하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외롭고 힘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기쁨의 길이지만 정말 그 가는 그 길은 멀고 험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위험이 도사리고 또 무서움이 가득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소식이 궁금하고 늘 염려하며 근심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기쁨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일하여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저들의 생업의 일터를 복음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